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키워드가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더라. 그 중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변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졌다. 이 구제에 빠졌다 이해 잘하셔야 돼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교회 돈에 그 헌금을 똑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나눠주는데 자기들만 불이익을 받는다. 조금 구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벌써 거기에는 교회에 두 종류의 그 부류가 있었어요. 먼저는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웠던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도 성령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같은 멤버로 동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열두 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헌금을 막 했습니다. 돈의 재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열심히 누가 갓난한가 정말 갓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물질도 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제자들이 자기 쪽의 과부들은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쪽은 조금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경에서 과부들은 정말 그 도움의 대상이었어요. 의지할 것 없고 당시에 그 사회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경제적인 능력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자는 정말 빈곤하고 갓난하게 살았어요. 뭐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과부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 자기들의 과부는 조금 받고 그래서 맨날 궁핍하고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풍부하고 아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교회에서 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우리 쪽의 과부들은 이렇게 조금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굶주리게 만들고 당신네 쪽의 과부들만 이렇게 배부르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벌스 2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불평을 사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옳다. 너희가 많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불평이 생기면 안 되지.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은 불이익을 보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일은 제쳐주고 기도하는 일은 제쳐주고 우리가 막 너희들 그 많은 당시에 이미 5천 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 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보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 일곱 명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고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아예 맡겼어요. 이 일곱 사도가, 열두 사도가 내가 뽑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보아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성령이 충만한지 다 알아요. 그 5천 명의 성도 가운데서도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을 모아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verse 5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리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뽑힌 일곱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두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뽑으라 했는데 그 뽑힌 일곱 명이 다 헬라파에서 나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곱 집사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기쁘게 왜 니파에서만 뽑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그들의 머리에 축복의 기도 안수 기도를 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니파, 네파가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불평하면 불평한 사람에게 더 주어서 그 불만을 제거하는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100% 수렴했고 그리고 그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파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고 그리고 일곱 집사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곱 집사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그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는 파벌이 없습니다. 파벌이 없고요. 그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 인종의 인종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제기하는 헬라파 사람들 일곱 명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Verse Acts chapter 6 verse 4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들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너희들이 뽑은 일곱 집사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그 오르가니제이션, 그 교회는 하나의 생명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제 몸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사실 제 가진 이 몸의 모든 바디는 다 소중합니다. 손가락 가운데 이 새끼손가락 제일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바울사도에 보면 그 연약한 부분이 더욱 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장기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관이 되어지고 뇌의 지배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의 전인격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러한 거룩한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팔이 왼쪽 팔이 내 말을 안 들고 이 오른쪽 팔이 따로 논다면 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이고요. 교회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다 소중합니다. 부환자들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그 전도도 하고 사람에게 나가서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여러분 우리 내 성도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도웁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저분을 위해서 이만큼 합시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미국인과 교감을 갖는 것도 참 좋아요. 제 아들이 일부 예배 루트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아해요. 저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미국 교회에 잘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친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원바디예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는 다 공용어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부분이 있을 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매개체로 해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물질을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는 조금 주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일곱 명을 다 뽑았는데 사도들이 옳다 하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하라고 권한을 다 주어버렸어요. 현대교회 같으면 어렵죠. 전라도파 경상도파 저는 전라도입니다. 제 아내는 경상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따지면 그건 신앙이 정말 저급한 상태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관점에서 오늘 새로 오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의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사도행전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verse 4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본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는데 그 1, 2, 3, 4,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며 3천명이 모여들고 5천명이 모여들었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이렇게 사도들이 먼저 프라이어티를 말씀 전하는 일에 두었듯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 경제적인 그 자본주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놓고 뭐 시스템 잘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냥 저들로 오잖아요. 전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정말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우리 평화장로교회입니다. 작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제가 뭐 이 플러턴 2층이 6천 세대는 돌아다녔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만 갔나요? 세 번, 네 번씩 가고 이제는 가면 사람들이 저를 친근감을 느껴요. 문을 탁탁 두드리면 지금까지는 문을 안 두드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느낌이 와 이제 우리 평화장로교회에서 쏟아질 때가 되었다. 정말 준비가 됐어요. 만나보니까 아 이게 이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한 방문한 게 이게 정말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 돈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사업하고 자기를 뽐내는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교회에 이 사도들의 직분, 오늘날로 치자면 교육자들, 목사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든 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귀를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지금부터 이렇게 태동하는 약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점점 더 커지면 전 세계에 unreached people이 없도록 그들에게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삶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원대한 계획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불러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원바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의 역할, 예수님의 손의 역할, 이처럼 교회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의 몸이 되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상상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비유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는데 그때 우리가 얻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얻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천국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한번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성도들 간에 막 끈적끈적한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지난번 땡스기빙 대회에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음식을 주고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지려고 하지 않더라고. 헤어지려고. 왜? 성도끼리 모이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의 공감대가 저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이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묘사하는데 천국의 모습을 딱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성 속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과 그 우리가 거할 천국의 모습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거룩한 성을 보이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주 재료가 벽옥입니다. 근데 벽옥은 오늘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해석하기를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 못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보석의 개념을 빌려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석으로 그 휘황찬란하게 뭐 지금 그 쌍둥이 빌딩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곳에 또다시 새로운 그 막 새로운 아주 멋있는 빌딩이 생겼죠. 그런데 그 빌딩을 다 다이아몬드로 한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이아몬드가 주 재료고 거기에 12가지의 빛나는 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렇게 다이아몬드와 그 다음에 12가지의 보석과 그리고 길은 다 유리처럼 밝은 황금길로 그저 금 그 도금한 게 아니고 자체가 금으로서 그냥 쫙 펴져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그와 같은 세계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탁 비출 때에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비출 때 그 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느냐.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가에 그 생명나무들이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그것의 원초적인 최고의 아름다움, 때묻지 않는 아름다움, 정말 푸르고 연한 연두색의 그 푸르름이 천국에 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진 빌딩과 빌딩 사이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꽃들이 피고 생명수가 흐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으로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너희의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제가 아 막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아, 큰 집에 들어가려면 막 마음이 위축돼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분에게 받아서 저분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위축돼야 되지?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마음도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어가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어진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기움을 받은 의로운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자기의 등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었고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드려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더럽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럽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류를 해놓았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첫째,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 속되다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더불어 살아간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삶을 보면은요, 막 귀신과 막 더러운 영과 영적으로 크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음란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거 정말 더러운, 우리 주님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큰 음녀, 음행의 죄, 정욕의 죄, 간음의 죄, 동성연애의 죄, 바람 피우는 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너무나도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간음의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증한 것,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두 번째로 가증한 것, 이 음행의 죄를 짓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개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사실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오락으로 즐기긴 하지만 마술의 기본 원리는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을 통해서 막 사람들 속여가지고 즐거움을 주는 건데 개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요즘은 혼합된 그 종교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잘 선택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들어온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가족과 함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인기주의, 다 잘못된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멸시천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 세대에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여행을 자주 갑니다. 벌써 2014년도만 해도 메모리얼 데이에 저희는 저기 그 카멜비치하고 몬트레이베이하고 그 다음에 빅서 스테이트박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또 비숍크릭에 가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땡스기빙 데이는 저 몬타지 그 리조트에 갔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또 그 데스밸리의 그 야생화의 그 꽃을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가고 성도끼리 대화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네가 구원에 확신이 없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정말 어리석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사람만이 우리 교회 여행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걸 리마인드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행을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천국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없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지만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그 분기점에서 영원히 팔팔 끓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천국을 상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천국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형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정말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상상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의 키워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택하라 해서 일곱 사람을 택했고요. 특별히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고 그가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론할 때 그를 방해하던 대적자들이 감히 스데반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인쳐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가슴 아파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성령을 내 가슴에 느끼면서 거룩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 그게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 육체의 욕심에는 육신의 정욕,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 이와 같은 그 죄의 세력이 있고 안목의 정욕, 탐욕과 탐심과 거짓과 너무 크고 화려한 너무 뭐 벤츠 550, 아이 그거 뭐 물론 능력에서 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한 삶을 버려야 돼요. 이 생의 자랑.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하루아침에도 그냥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딸을, 제 딸은 뉴욕에 있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딸을 지켜주옵소서 그 연약한 자,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내 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내 아내를 부족한 종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자기를 자랑하다니 인간이 뭔데 자랑을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김자옥 권사님이 아이 그 6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57세에 대장암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받았더니 이미 3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자.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금요기도회에 저희가 요즘 규모교도에 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그 장로님 부부도 지금 다른 다니는 교회가 멀리 이사 가기 때문에 12월 말에 오신다고 지금 하면서 규모교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방문한 웨스트 힐에 있는 어떤 권사님도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은 못 오고 일단 금요일부터 나오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 물론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다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세 번 복창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합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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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벌써 성령은 충만히 역사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면 30분만 딱 기도하면 아니 10분만 기도해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프라이어티가 되게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나누는 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거룩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느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영적인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